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미북 협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우영 실장이 비건 특별대표와 만나 미북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의 입장을 듣고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현 단계의 상황 평가와 함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측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는 어제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은 비건 대표가 내일 판문점에서 북측 대화 상대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 만나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에 담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겪는 데 지쳤고 그는 북한을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만들 기회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지금 있는 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도 주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내일 밤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서방 국가 등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현지 스페인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사태가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누구도 그 질문에 확실히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은 미국과 그의 서방 동맹국들과의 광기와 공격성의 정도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전복시키기 위한 더러운 제국주의 음모를 고집한다면 피로 물든 백악관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은 한 가지 옵션이라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감시를 위해 미군을 이라크에 주둔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살리 대통령은 오늘 수도 바그다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목적은 이란 감시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은 테러리즘과 싸운다는 특정한 임무와 관련해 이라크와 미국이 맺은 합의에 따른 것이며 미국은 그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리 대통령은 또 미국은 자신의 문제로 이라크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란과 이웃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이라크의 근본적인 이해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슬람교의 탄생지인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일까지 머물며 가톨릭과 이슬람교 간 화해와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종교별 대표 수백 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은 현지 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야외 미사를 집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미사는 인근 국가의 가톨릭 신자들까지 약 13만 5천 명이 참석해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라비아 반도 방문 직전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오랜 내전으로 인도적 위기가 커지고 있는 예멘 사태를 언급하며 당사국들과 국제사회가 휴전협정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군 병력 3,75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같은 규모의 병력을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해 국경 경비와 순찰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의 국경 보안 업무에 투입되는 미군 병력은 모두 4,350명으로 늘어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한국전쟁 당시 납치한 사람 등 강제 실종 사건의 12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월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회의가 여전히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곳에 따라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영하 9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지만 핵무기를 가진 채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 CBS 방송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처한 상황이 지쳤고 그는 북한을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정보당국 수장의 판단이 틀렸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정보 수장의 판단이라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자신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국가 중 하나가 될 기회가 있지만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지금 있는 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김 위원장을 좋아하고 서로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이 목격했듯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서신왕래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것이 우리가 합의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나는 확실히 우리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의 위치에 큰 지리적 장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자신은 부동산 사업가라고 언급한 뒤 북한이 경제적 강국이 될 기회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밝히면서도 주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다른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다면서도 아마도 언젠가는 누가 알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4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군대 유지 비용이 매우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와 관련해 아무런 계획이 없으며 그것을 논의한 적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처음 북한 문제에 관여했을 때부터 중국은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중단시키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등 매우 협조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마도 조금 덜 그러는 것 같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오는 5일 밤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은 정해졌고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 모두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할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억류 미국인이 돌아왔고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 송환도 시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전망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밀감을 거듭 강조한 점도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대해 근거도 제시를 한 건가요?
예, 특별히 근거로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겪는데 지친 것 같다는 발언이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과 미국 등 개별 국가들의 강도 높은 제재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그런 뜻을 전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과 한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친서도 여러 차례 교환한 만큼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공계리에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바람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적 번영에 대해 강조했었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리 준비한 4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북한의 발전된 미래상을 제시하며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연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동영상을 아주 좋아했고 북한 대표단도 매료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의 환상적인 궁합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아예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도 했는데요. 미국 내 비핵화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 등을 통한 소통을 계속해온 배경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자기 국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지도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비핵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선택하도록 거듭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을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건가요?
전제는 비핵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진 채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있는 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핵화를 이뤄야 경제 발전의 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의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공감해서 제재를 완화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비핵화를 이루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가 2차 정상회담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진전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협상 초기부터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주장해왔습니다. 자신들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그에 맞춰서 상응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9월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공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고 이후 미북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미북 양측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협상 원칙에 합의한 만큼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어떻게 조합해 나갈지 여부가 중요한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등가성을 고려해서 각자가 취할 조치의 내용을 결정하는 건데요. 만일 비핵화 완료 때까지의 조합에 양측이 합의한다면 이것이 바로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이 마련되면 비핵화 협상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미북 실무 협상을 앞두고 나온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을 강온 양면책으로 풀이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비핵화 요구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적 병행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유연성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포괄적 핵 리스트를 요구한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연설을 맥시멀 리스트, 즉 최대한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규정했습니다.
He's gone into great detail and insisting that North Korea come forward with a declaration of all of its nuclear and
백악관은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 활동의 신고를 요구하는 이 같은 입장에서 다소 뒷걸음친 듯 보였는데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31일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설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의 포괄적인 핵신고 목록을 반드시 받을 것이고 주요 시설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가의 접근과 감시 방법을 북한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이를 강경 노선과 유연성을 동시에 내세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비건 특사의 발언 중 비핵화에 대한 내용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존 볼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강경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비건 대표의 말은 미국의 새로운 입장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ond part of what he said, which was as you indicated, much more flexible, is the orientation.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며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는 만큼 미국의 새 입장을 반긴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되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도 신뢰를 가져다 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정권 전복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nitial flexibility on how first steps are defined. And it's also making promises, kind of doubling down.
다만 이 같은 조치는 비핵화 움직임과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면서 미국의 최종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상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동시 병행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비건 대표의 표현은 단계적으로 이행토록 한 과거의 포괄적 합의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ought his formulation for simultaneous and parallel steps is the right approach to take.
세이머 조 장관은 이를 올바른 접근으로 보면서도 비건 대표의 발언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의미하는지 영변 이상의 해체를 뜻하는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전자라면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But it was a little unclear whether that was the same Kim Jong-un statement about dismantling Yongbyon or whether it was something new that referred to more than Yongbyon. So I thought there was some ambiguity there.
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비건 대표의 관련 발언은 북한과의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해 실질적 결과를 얻으려는 협상 전략이지만 미국이 북한의 최대치를 요구한다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 때 영변을 넘어 전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는 발언은 정확하지 않은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상대방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협상을 실패로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이 북한에 한국전쟁 당시 납치한 사람 등 강제 실종 사건 12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제공한 기존의 강제 실종 23건에 대한 정보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의 강제 실종 사건 12건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6차 회의 결과를 담은 최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12건의 실종 사건 가운데는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6월에서 9월 사이에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이 10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1950년 8월 20일 경상북도 울진의 자택 근처 마을에서 북한 내무사원들에게 납치된 이규호 씨와 1950년 8월 15일 강원도 강릉의 자택에서 내무사원들에게 납치된 최시철 씨, 1950년 9월 25일 인천 신흥동 자택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납치된 이만교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또한 2016년 6월 26일 자택에서 양강도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승철호 씨와 1988년 2월에 사회안전부 요원들에게 납치된 황경남 씨 등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정보도 북한에 요청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서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나아가 사회 전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실무그룹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6월 6일 23건의 기존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 정보들이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계속 실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사무소는 최근 공개한 동영상에서 과거 북한이 자행한 한국인 납치 사건들을 조명했습니다.
One of the area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we've been looking into is the area of abductions carried out by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의 시나 폴슨 소장은 조사 중인 북한의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이 과거에 자행한 납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와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와 같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면서 진상규명과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 어부, 북송 제일교포,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1월에 개최 가능성이 제기됐던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회의가 여전히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개최됐던 회의가 연기가 아닌 무산될지 모른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일 북한 인권회의의 개최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현재로선 공유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회의가 무산된 이후 1월에 개최된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2월이 돼서도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되던 북한인권회의가 지난해 열리지 않은 이유는 회의 개최에 앞장서온 미국이 정적수 9개 나라에 못 미치는 8개 나라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관리가 지난해 12월 BOA에 내년에 개최를 다시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회의 개최의 불씨를 살리는 듯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유엔 안보리 관계자도 BOA에 지난해 열리지 못했던 회의가 여전히 연초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일부 언론들도 1월에 회의가 열릴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는 연초에 회의가 개최되는 쪽으로 맞춰졌습니다. 지난해 개최되지 못한 회의가 올해 초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건 새롭게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의 면면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안보리에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벨기에 등 5개 나라가 추가됐습니다. 이 중 최소 3개 나라가 북한과의 공식적 관여를 줄여온 것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회의 개최에 찬성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볼리비아와 에티오피아는 지난 2017년 북한 인권회의 당시 각각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나라들이지만 이들은 2018년을 끝으로 안보리를 떠난 상태입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해 12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정족수인 9표를 얻지 못해 토의가 무산된 것은 안타깝지만 2019년에는 회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o have the Security Council meeting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t's unfortunate that the 9 votes could not be obtained in order to hold that meeting.
그러면서 내년 안보리 이사국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회의 소집에 필요한 9표를 획득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다시 회의 소집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은 채 1월을 넘겼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무산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A week from now, on February the 7th, we're celebrating 5 years since the release of the UN COI report.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014년 2월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권고가 담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부터 2017년까지 매월 12월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처음으로 이를 개최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상황이 후퇴한 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My main concern is the momentum created by the UN COI. We must maintain that momentum.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만들어낸 추진력이 상실될까 우려된다며 이 같은 힘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지난달 상당 기간 정부 폐쇄 상태에 놓여 있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해 12월을 끝으로 사임한 이후 후임 대사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회의가 연초에 개최되지 않는다면 2018년 인권회의는 연기가 아닌 공식 무산 기록을 최초로 남기게 됩니다. 반대로 연초에 회의가 성사된다면 통상 12월에 열리는 회의와 더불어 올해 두 차례 열릴 가능성도 생깁니다. BOA는 1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오는 2월과 12월 총 두 차례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지난해 12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4월 18일 니키 헤일리 당시 대사가 개최한 안보리 회의 연설문을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인권이 광범위하게 무시되는 곳에서 다음 국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나 이란 혹은 쿠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가 군부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범 등 많은 사람들을 탄광 등 위험한 곳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외부 정보를 통해 세상을 알고 탈북해 한국에서 성공일지를 써가는 탈북 가장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잠수부인 머구리와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유명 인사가 된 박명호 씨가 주인공인데요. 한반도의 설 명절을 맞아 박명호 씨의 억척 성공 분투기를 오늘부터 두 차례 걸쳐 보내드립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토부는 설을 앞뒤로 한 2월 1일부터 7일 사이 모두 4,895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 가운데 86%는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기간 수많은 한국인이 이동하고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는 뉴스를 보는 박명호 씨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집니다. 이동의 자유가 거의 없는 북한 주민들과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하는 한국인들의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물인가? 어? 식물이 떨어진 씨앗이 떨어지면 누가 옮겨줄 때까지 살지? 우린 동물이다. 어? 땅차를 옮기는 건 동물의 본능이다. 계속 이제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내 생각을. 그걸 못 움직이게 한다고 해서 못 움직이면 되는 거 하는 거예요.
박 씨는 북한과 마주하는 강원도 고성군 대진항 인근에서 머구리, 즉 잠수부 활동을 하며 횟집을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입니다.
이제 개몽개, 참봉개, 개몽개, 해삼. 이걸 다 손으로 잡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매일 이런 거 잡죠.
저짝 뭐 소라, 문어.
통의 수심 30m까지 들어가 박 씨가 직접 잡은 큼지막한 자연산 해산물이 수조 안에 가득합니다. 박 씨는 부인, 큰아들 부부와 함께 운영하는 청진호 횟집, 가족이 함께 사는 양옥집, 자가용 2대, 2톤 무게의 어선까지 보유한 나름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입니다.
그 2년을 라이브에 타면서 그 좀 뭐 하나하나 모았죠. 먹고 그다음에 그 배를 2년 만에 샀죠.
과거 북한 공군 중대장 시절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 머구리 활동을 하며 이용했던 낡은 목선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유, 그 마력수가 200마력 되는데 200마력. 북한이 200마력이라면 상급 기업수가 되는 수산사업소가 200마력 배 한척 겨우 있을까 말까 하다고. 그 4배가 200마력 되는 200마력인데 2급 기업수, 3급, 2급 기업수, 3급 기업수에 차도 없는 기업수가 많은데 내 집에 차가 두 대인데.
최근 북한이 동해에서 무리하게 조업하다 유령선이 된 수많은 목선을 보면 자신이 있을 때와 상황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되는 거 없어요.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그때부터 더 열악해지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배는 오히려 더 잘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탄탄하지 못하게. 북한도 나무가 없어요. 점점. 그러니까 더 안 좋은 나무로 배를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난 2006년 이런 불안한 목선에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한국에 정착한 박명호 씨가 오늘의 성공을 누리기까지는 남다른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통 여기 잠수들도 날 조금만 안 좋고 그러면 해도 또 뭐 안 나가요. 잘. 또 술 마셨다고 또 안 나가고. 네, 그런데 나는 북한에 이제 있을 때 그 배고픔 이걸 그 이 남한 사람들은 뭐 기억을 못 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그 배고픔이라는 그걸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잊어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좌우명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오늘 배 안 나가면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가마솥에 놓을 쌀이 없다. 지금도 내 좌우명이에요. 그게 난 무조건 나가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남의 배에 2년 동안 일할 때는 한 달에 500만 원 안팎, 미화로 4,500여 달러를 벌었습니다. 또 선주가 된 지금은 한 번 출항할 때마다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미화로 1,300달러에서 2,600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요즘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서민 갑부가 됐습니다. 게다가 가족이 운영하는 청진호 횟집은 박 씨가 주인공을 맡아 2017년 말에 개봉한 다큐영화 올드 마린보이와 여러 텔레비전 프로그램 출연 이후 고성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횟집이 됐습니다.
사실 잠수일은 지금도 두렵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남편인데.
박명호 씨는 북한에서 공군 장교로 복무했고 제대 후 황해도 공군 수산기지에서 군무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배고파서 북한을 탈출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뭐 갑작스런 충동이나 그런 데 못 이겨서 탈북한 것은 아니고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는 세상이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정말 세상에 부름 없는 삶인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살았어요.
군 복무 시절 동료 장교들과 고려 연방제 통일 등에 관해 사상 토론을 하면서 늘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려 민주 연방제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도 않으며 누가 누구를 먹지도 않으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이런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뭐 그 국가보안법을 해체하라 뭐 장벽을 허물어라 그런 조건을 내건단 말이에요. 미군을 내보내라 이걸 그렇다면 고려 연방제 방식하고 그 요구가 부합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논쟁을 했어요.
네.
그럼 부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결국 이런 의문을 풀어준 열쇠는 외부 정보였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쪽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지오를 하나 구한 거예요. 나지오를. 나지오를 들으면서 계속 그 아내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VOA 한국어 방송과 KBS 등 외부 라디오 방송을 모두 청취하며 적어도 한국 정부는 김 씨 정권처럼 가식적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새롭게 도전할 만한 사회로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야, 우리는 밤 2시, 3시까지 들었죠. 계속 그죠. 주로 그런데 그때 1시, 2시 그때 짤막짤막한 게 그런 시사 그 나오거든 그런 게. 예, 예. 뭐 앵커 브리핑 같은 그런.
박 씨는 방송을 통해 북한 내 교육에 대해 가졌던 의문이 풀렸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이동하며 도전도 할 수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40년을 산 자신과 아내는 몰라도 어린 두 아들에겐 참다운 인생을 살 기회를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제공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2006년 5월 24일 박 씨는 마침내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이불과 된장 등 살림살이까지 목선에 싣고 황해남도 옹진군의 한 부두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비어인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의 설 명절을 맞아 보내드리는 마린 보이 탈북민 박명호 씨의 억척 성공 분투기 내일 2편을 보내드립니다.
매일 아침 들으실 수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VOA 방송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에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국내외에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 백악관이 피로 물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전국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군사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이 역대 교황 중 최초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미 국방부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군병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강력한 발언을 했네요.
예, 국내외에서 강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요. 백악관이 피로 물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3일 현지 스페인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수한 거라면서 이 더러운 제국주의 음모를 고집한다면 당신은 피로 물든 백악관을 나서게 될 것이다 라면서 매우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그러니까 3일 미국 CBS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한 내용 때문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고 싶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은 하나의 옵션, 그러니까 선택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나 퇴진을 설득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에 마두로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잘 살던 나라 베네수엘라가 지금은 빈곤과 범죄가 자행되는 끔찍한 나라로 바뀌었고 이런 베네수엘라 사태는 국제사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인터뷰에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전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베네수엘라 사태가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아무도 그 질문에 확실히 대답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의 광기와 공격성의 정도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서로를 존중하자,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베트남 사태를 되풀이하길 원하냐면서 종전했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제시한 베네수엘라의 재선 일정 제출 시한이 지금 이미 지난 거죠?
예, 마두로 대통령이 인터뷰한 3일이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우리는 어느 누구의 최후 통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유럽 국가들의 대선 재실시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4년에 있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 마두로 대통령에게 조기 대선 계획을 발표하지 않으면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감 시한이 지났는데 유럽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일로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영국에서 가장 먼저 후안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이어서 스페인과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남미 13개 나라와 캐나다로 구성된 리마 그룹이요 4일 오타와에서 베네수엘라 재선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네,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약 68%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주요 야당 후보들이 선거에 불참하고 정부가 이 선심성 공약으로 표를 매수했다는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두로 대통령이 2015년 치러진 총선에서 야권 연합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재헌의회를 만들고 국회를 무력화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마두로 정권을 인정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미주 대륙에서는 쿠바와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이고요. 또 러시아와 중국, 이란, 시리아, 터키 등이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럽 국가들은 대선 재실시를 요구했지만 마두로 정권이 마감 시한을 넘기자 과이도 의장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주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있었다고요?
예, 주말인 2일에도요. 수도 카라카스 등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한 10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등 주요 언론들은 유엔 자료를 통해서 최근의 시위와 관련해서 적어도 40여 명이 사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이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3일 저녁 아부다비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전 세계 12억 신자들을 가진 로마 가톨릭교를 이끌고 있는 교황이 이슬람교의 발상지인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한 것은 로마 가톨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도 그에 걸맞게 교황을 성대하게 맞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은 4일 대통령 궁에서 열린 환영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붉은 카펫을 깔고 의장대 도열과 군악대 연주로 교황을 맞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랍에미리트 7개 토호국 군주와 귀족들이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또 4일 하루 동안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려서 교황의 방문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황이 도착한 공항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원수라고 할 수 있는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냐흐한 예부다비 왕세자를 비롯해서 여러 아랍에미리트 장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나가서 교황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겁니까?
예, 종교 간의 화해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슬람과 가톨릭, 기독교 등 종교 간 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는데요. 교황은 이 회의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교황은 5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 머물면서 아랍에미리트 정치 지도자들과 이슬람교회 원로 지도자들을 만나고 대규모 미사도 집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 중에 예멘 사태를 비롯한 민감한 국제 현안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예멘 내전에 깊이 관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아랍 동맹국의 주축으로 활동하면서 예멘 반군과 싸우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부다비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예멘 사태를 언급하면서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휴전협정을 시급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멘 정부군과 반군은 지난해 12월 스웨덴에서 휴전협정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휴전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황이 이번 방문 중 대규모 미사를 집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 가톨릭 신자들이 있습니까?
예,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슬람교가 국교이긴 하지만은 이주민을 중심으로 힌두교나 기독교 등이 들어와 있고요. 카타르, 오만과 함께 기독교 설립이 허용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가톨릭 인구는 필리핀 이민자들을 포함해서 한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는 인근 국가 가톨릭 신자들까지 한 13만 5천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역사적인 사건이라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트위터에요. 교황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종교의 자유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교황이 처음으로 집전하는 미사는 두 종교 사이의 평화와 이해를 증진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군병력이 추가 배치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3일 3,750명의 병력을 서남부 국경에 추가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다수는 이전에 배치된 병력과 교대하는 건데요. 이로써 국경에 배치되는 군병력이 4,35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국경 지역에 주둔하게 됩니까?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배치 기간은 3개월이고요. 세관 국경보호국 대원들을 도와서 감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 국경 지역에서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서 불법 월경자들을 적발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또 장벽이나 울타리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작업도 벌이는데요. 실제 불법 월경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국경 지역에 군 병력이 배치된 게 지난해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국토안보부 요청에 따라서 군 병력을 국경에 보낸다고 발표했고요. 지난 11월부터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예, 군 병력의 국경 지역 지원 활동은 오는 9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이 마약 유입과 인신매매, 범죄자 밀입국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위기 상황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이 맞서면서 35일 동안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 중인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아직 별 진전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오는 2월 15일을 마감 시한으로 정하고 임시로 정부 문을 다시 열었는데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은 건데요. 별로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에 아직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무인기나 첨단 기술을 이용한 국경보안 예산만 줄 수 있다면서 이 새 지출안에 장벽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15일까지 지출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또다시 정부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장벽이 없으면 보안도 없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에서 또 다른 캐러밴이 오고 있다면서 장벽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셧다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연방 의원들 생각은 어떤가요?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또다시 셧다운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미 승인받은 예산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장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국정연설을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 문제를 얘기하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장벽 건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과 무역, 사회 기반 시설, 건강보험, 미국 국가 안보 보호 이렇게 5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곳에 따라서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구름 많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흐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5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1도. 해주는 구름 끼고 최저 0도, 최고 7도. 함흥 구름 끼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영상 7도입니다. 장진 구름 많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1도. 해산, 오전에 가끔 눈이 내리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5, 최고 영하 4도. 선봉은 흐리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2도입니다. 원산,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영상 8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끼고 물결은 0.5 내지 2미터. 서해에는 역시 구름 끼고 물결은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미북 협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우겸 대변인은 이날 정의용 실장이 비건 특별대표와 만나 미북 실무 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의 입장을 듣고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현 단계의 상황 평가와 함께 앞으로 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 측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방한한 비건 특별대표는 어제는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은 비건 대표가 내일 판문점에서 북측 대화 상대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 만나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합의에 담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군 병력 3,75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앞으로 석 달 동안 이 같은 규모의 병력을 국경 지역에 추가 배치해 국경 경비와 순찰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의 국경 보안 업무에 투입되는 미 병력은 모두 4,350명으로 늘어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군 병력은 9월 말까지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에서 이동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일부는 약 240km에 이르는 철조망 설치 설치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달 11일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슬람교의 탄생지인 아라비아 반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내일까지 머물며 가톨릭과 이슬람교 간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종교별 대표 수백 명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은 현지 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야외 미사를 집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미사는 인근 국가의 가톨릭 신자들까지 약 13만 5천 명이 참석해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경제와 안보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틀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메르켈 총리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보보호 협정체계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고 방위 분야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해 파괴적인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감시를 위해 미군을 이라크에 주둔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살리 대통령은 오늘 수도 바그다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의 목적은 이란 감시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은 테러리즘과 싸운다는 특정한 임무와 관련해 이라크와 미국이 맺은 합의에 따른 것이며 미군은 그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리 대통령은 또 미국은 자신의 문제로 이라크에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란과 이웃 나라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이라크의 근본적인 이해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과 서방 국가 등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현지 스페인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사태가 내전으로 확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누구도 그 질문에 확실히 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은 미국과 그의 서방 동맹국들의 광기와 공격성의 정도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자신을 전복시키기 위한 더러운 제국주의 임모를 고집한다면 피로 물든 백악관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도 한 가지 옵션이라고 답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